그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과 2장은 주로 바울의 믿음의 이력에 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3장과 4장은 교리에 대해서 쓰여져 있고요. 5장과 6장은 믿음 생활, 실천적인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면에 집중해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1장과 2절은 2장, 주제는 한 가지지만 그렇게 1장과 2장은 역사적인 변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3장과 4장은 교리적인 논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5장과 6장은 실천적 혹은 윤리적인 논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바울의 믿음의 이력, 바울이 어떻게 믿게 됐고 어떻게 사도가 되었고 사도가 된 후에 어떻게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했는지 하는 그 바울의 믿음의 역사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과, 3장에서부터 이제 은혜와 율법, 또 선행과 행위와 믿음에 관해서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지, 그런 구원의 교리에 관한 그 3장 4장의 그 가운데 전환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는 이 위대한 본문이 나와 있는 부분이 이번 주 본문입니다. 베드로와 있었던 일에 대해서 본문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일만 설명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에 우리가 산 게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인생이 왜 가치가 있는지, 어떻게 살 것인지에 관한 아주 정말로 위대한 그 복음의 진수와도 같은 가르침으로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 우리 인생을 사람답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답게 가치 있게 산 사람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행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있었던 일을 먼저 설명하고 있어요. 지난주 본문에서는 베드로와 친교의 약수를 나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와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베드로와 같은 사명을 받은 것을 바울이 확인하고, 같은 은혜, 같은 주님을 섬기는 것을 확인하고, 믿음의 벗이 되어서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베드로 및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갈라지지 않고,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한 사역과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전한 사역이 분리되지 않고 헛되지 않고 정말 세계 역사를 바꿀 만큼 그렇게 연합된 교회의 모습을, 믿음의 우정을 나눈 그런 모습을 살펴봤잖아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정반대 얘기로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어요. 근데 책망받은 일이 있어서, 받을 만한 일이 있어서 이 바울이 베드로를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면전에서 책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이란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으로, 지금 시리아, 예루살렘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가 시리아잖아요. 레바논이잖아요. 레바논 지나 터키에 있는 저 북쪽에 있는, 정북쪽으로 올라간 그런 도시입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는데요. 그 교회 교인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안디옥의 담임 목사가 원래는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나바가 혼자 목회하다가 바울 생각이 난 거예요.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사도의 사명을 받고 나서 자기 고향 다소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를 목회하다가 바울 생각이 난 겁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향한 사도의 직분을 받았지. 바울을 찾아가서 파울을 청빙해서 공동 담임 목사로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어요. 그 교회에 예루살렘의 사도들 중에 그래도 수제자고 기둥처럼 여겨지는 베드로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 교회는 다 이방인이니까 이방인 교인들과 같이 식탁을 나누고 같이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니고 당연한 것 같지만 당시 베드로로서는 유대인들로서는 상당히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코셔 음식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관습이나 뭐 그런 정도 얘기가 아니고 문화의 차이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였어요.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를 받아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합당하게 정결한 음식만 먹고 또 혹 더러워지거나 죄를 지었을 때 희생 제물에 피를 흘려서 그 죄를 씻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을 회복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다고 무슨 뭐 거룩해지거나 무슨 남들에게 자랑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다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고야 만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코셔 음식을 지키려면 얼마나 이게 복잡하고 까다로운지 몰라요.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은 코셔란 것은 깨끗한 정결한 음식을 얘기합니다. 율법에 맞는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은 코셔일 수가 없어요. 더러운 음식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식탁을 나누지 않았어요.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혹시 먹었으면은 그걸 씻으려고 또 얼마나 복잡한 절차를 거쳤는지 몰라요. 이만큼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했다는 것은 같이 식탁을 나눴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정말로 거의 하나님의 강제적인 은혜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이 더러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끗하게 되었네 이렇게 여러 차례 가르치셨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여간 신비한 체험과 거의 강제적으로 이방인과 교제해도 상관없다고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깨끗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음식을 가려서가 아니라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도 알았어요. 그 복음을 믿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알았어요. 믿고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하고 같은 복음을 나누는 줄 알고 교제 약수를 나누지 않았겠어요? 알았는데 그래서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친동생인데 그 사도들 중에 당시 교회의 큰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율법도 잘 지키고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어서 예수 안 믿는 바리새인들도 상당히 존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별명이 의인 야고보였어요. 야고보가 로마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해서 순교 당했을 때 바리새인들도 예수 안 믿는 율법주의자들도 그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했어요. 그만큼 야고보는 율법을 잘 지키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야고보에게서 파견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온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한식탁에 앉아서 밥 먹는 것을 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인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베드로가 우리랑 친구인 줄 알았는데 복음으로만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서 같은 하나님 백성인 줄 알았는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은근히 우월의식이 있었나 보다. 그냥 수준이 안 맞는데 내가 니네하고 교제할 그 깜냥은 안 되지만 주님 때문에 참고 교제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그러면서 야 주님의 은혜로만은 충분하지 않은가 보다. 뭔가 우리도 할례를 받고 뭔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고 뭔가 내세울 것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함께 있던 다른 유대인 신자들도 이방인과 교제하기를 꺼려하고 심지어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인 바나바까지도 그 베드로의 그 위선에 유혹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베드로를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면박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책망한 내용이 어떤 것이냐? 그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우리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책망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있지요? 그러면 그 진리를 따라 바르게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복음의 진리와 행함이 어긋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일이 그냥 안디옥 교인을 무시한 일이라거나 배려가 없었다거나 뭐 우월의식을 가졌다거나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와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 복음의 진리가 헛되게 될 위험에 놓여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하다고 하는 베드로, 사실은 바울보다도 먼저 사도된 베드로, 바울도 베드로와 연합되어야 복음의 효력이 있겠다고 생각해서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교제를 나눈 그 베드로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한 거죠. 베드로도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과 척지지 않고요,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이 다음에 베드로와 바울이 척졌다는 얘기가 없어요. 베드로와 바울은 둘 다 로마에서 같이 순교당하기까지 정말로 든든한 동역자로 믿음의 벗으로 함께 동역했습니다. 네, 그 일을 살펴보면서 복음의 진리는 과연 무엇이고 그러면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복음의 진리, 바르게 행하는 것. 네, 두 개 다 중요하죠. 복음의 진리는 뭡니까? 은혜로 살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한테 하는 첫마디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유대인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흔히 했던 말처럼 저런 이방 죄인들은 아니었지만 저렇게 아무거나 먹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죄인은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었고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선택된 유대인 것은 분명하지만 너와 네가 베드로야, 너와 네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답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된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 때문이 아니냐, 그 은혜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처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알듯이 나도 알듯이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될 사람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정죄받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우리 대신 정죄 받으셔서 예수께서 우리 대신 저주가 되셔서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니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던 그 희생 제물이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아침에 드리고 죄 지었을 때마다 흘리고 절기 때마다 죽여서 흘렸던 그 고귀한 희생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 죄가 씻겨진 것 아니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자랑,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겠다고 하는 그 교만, 저 이방인들을 율법 없다고 죄인이라고 했던 그 정죄함, 이 모든 육신의 일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아니냐, 우리는 예수와 함께 육신 하나님께 정죄받은 육신의 생명은 십자가에 못 박혀 율법에 대해서는 육체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들 아니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 정죄받아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예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 거듭난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와 함께 거듭난 것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할례하는 것이 코셔를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이렇게 존귀한 일인 줄 알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느냐 하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았다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것입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 할례를 행해서 코셔를 먹어서 정결하게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 의미는 율법에 얽매여 있던 옛날 생명은 어차피 하나님께 정죄받아서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그 생명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 죽었다는 건 뭐예요? 나에게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그건 나에게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 그 육체의 생명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든 받지 않든 사람들이 알아주든 못하든 남들보다 율법을 얼마나 지켰다고 자랑을 할 만하든 못하든 결코 나에게 중요하지 않고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제 내가 산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우리 대신 정죄함을 받으신 그러나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와 연합해서 거듭난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라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방식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진리예요. 우리가 사람답게 된 것은 살아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러면 그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게 바르게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사는 것이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육체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그러면 무슨 영적인 일에 막 전념하고 교회를 막 열심히 섬기고 매일 기도만 하고 매일 예배만 드리고 하는 그런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읽었고 누구보다 하나님 일에 헌신했고 누구보다 기도 많이 했고 누구보다 선행을 많이 행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다 자기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경건하게 되려고 자기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자기가 남들보다 신앙의 우등생이 되려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려고 다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자기가 자기를 의롭게 할 줄로 알고.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엎드려졌잖아요. 눈이 멀었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것이 모든 열심이 결국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일이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모태에서부터 선하신 뜻으로 바울을 택하신 우리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렇게 내 욕심을 채우려고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내가 떳떳하게 되려고 율법도 기도도 선행도 열심도 내던 자기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던 자기를 하나님이 내치지 않고 선택하셔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은혜의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나만 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잘난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고 부자고 가난하고 착하거나 악하거나
그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서 사람답게 좀 살으라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평강 가운데 살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바울이 한 것 전혀 따지지 않고, 바울의 뭐 무슨 지식이나 공로나 선행을 따지지 않고 그저 사랑으로, 그저 처음부터 선하신 그 계획으로 택하셔가지고 바울을 구원하고 써주신, 사용해 주신 그 은혜가 바울을 사람답게, 내 그전에는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사람들 앞에 보여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사람 앞에 자랑하려고 했던, 다 자기를 위해 살았던 것에서 하나님이 이미 인정을 해주셨으니까, 사랑을 해주셨으니까, 은혜로 살려주셨으니까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높여주셨다, 살려주셨다 하는 그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그게 마음에 가득 차야, 그게 나를 든든하게 해야, 살맛나게 해야 살 수 있는 일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살맛나세요? 살맛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줬는데 살맛이 안 나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좀 안 알아봐준다고, 내가 하는 일에 성취가 없다고 살맛이 안 나서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할 사람들로, 우리가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존귀한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살맛이 안 나서야 되겠어요? 왜 살맛이 안 납니까?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생각과 가슴과 온몸을 채우지 않아서 그래요. 복음의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물론 예수님 이름을 믿고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았죠. 그건 확실해요. 그런데요, 그 구원 받은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고 살맛 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맛 나게 삽시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존귀하게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사랑하고요, 자기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어서 든든하고요, 서로를 그렇게 소중하게 보면서 살맛나게 삽시다. 살맛이 안 나면 다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을 구합니다. 나의 공로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내가 한 기록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고 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생명의 살맛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복음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에요.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나는 그것을 소식을 듣고 믿었을 뿐인데 나를 의롭게 하시고 살려주셨다는 그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고요,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그게 삶, 우리의 삶이면 다른 면류관, 다른 자랑은 시시해요. 별것 아니에요. 그걸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남들이 안 알아준다고 마음 상하지 않아요. 남들 앞에 내세우려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게 바르게 행함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이 살려주신 생명대로 살맛나게 사는 것, 그것입니다. 베드로와 있었던 일들 속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살맛나게 사는 것처럼 믿음으로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랑, 사람에게 대한 우리의 자랑,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판단,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가 자랑할 게 뭡니까? 율법을 지킨 건가요? 교회 오래 다닌 건가요? 성경 공부 많이 한 건가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님 소식 듣고 믿은 그것 한 가지입니다. 그것 하나예요. 근데 그 믿음도 은혜로 주신 거예요. 복음을 듣고 들어도 못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안 믿어져요, 목사님. 못 믿겠어요. 근데 믿은 게 이게 정말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거는요, 담대한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의 소식이 들려왔는데, 복음이란 건 뭐,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른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다. 새로운 피조물 삼아주신다. 그게 복음 아니에요? 기쁜 소식.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랑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소식. 들려진 보고, 뉴스. 그걸 듣고, 야, 진짜구나. 야, 살 길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영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유일한 한 가지예요. 담대함 한 가지예요. 그 후에 하나님 앞에 행한 거, 그 후에 열심을 한 거, 그 후에 말씀을 지킨 거, 이런 거는 그냥 감사함으로 마땅히 행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내 행위를 자랑하지 않고 은혜로만, 은혜만을 자랑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합당하게 산 믿음으로 사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거기에 잠깐 어긋났어요. 베드로는 사도된 게 얼마나 하나님 은혜입니까? 배신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찾아와셔서 너 나 사랑하지? 그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일을 맡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가 자격이 없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된 걸 아는 사람이잖아요.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식탁 나누는 게 엄청난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일이 되기까지 주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살아계실 때 이 이방인들하고 은혜를 베푸는 일을 여러 차례 보여주시기도 했고요. 결정적으로는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몰랐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게 되려고, 하나님 앞에 합격점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살으려고,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던 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의 복음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선행을 열심히 하면 될 줄로 알고 그랬는데 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기도응답을 주셨는데, 베드로가 이 동네에 마침 신방으로 와 있는데 베드로한테 사람을 보내서 복음을 좀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고넬료가 베드로한테 사람을 보냈거든요. 그 사이에 베드로는요, 그건 까맣게 모르고 그냥 정한 기도 시간이 돼서 옥상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환상에 빠졌어요. 근데 하늘에서 환상 중에 보재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보재기에 온갖 짐승이 이렇게 담겨 있어요. 거기에는 코셔 짐승도 있고 못 먹을 짐승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이걸 잡아서 먹어라.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하나님인 것 같은데, 하나님 주여, 나는 내 평생에 이렇게 더러운 음식을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음성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거를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그러고서 보자기가 올라갔어요. 신기하죠? 근데 두 번째로 또 내려와요. 또 음성이 들려서 잡아먹어라. 나는 더러운 음식을 한 번도 대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또 올라갔어요. 세 번째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있는데 고넬료 집안에 고넬료가 보낸 하인이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사람 고넬료가 말씀을 들으려고 당신을 초청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전 같으면 안 갔습니다. 코셔 음식을 지키느라고 더러운 음식을 입에도 대지 않은 사람이 이방인네 집에 가서 복음, 그 가면은 거기서 자고 와야 되는데요. 하루 길이 걸리는 그런 길인데 거기서 자면서 금식하고 있겠어. 거기서 혹시라도 더러운 건 묻으면 어떡하면,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세 번이나 환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이고 이게 하나님이 가라는 의미인가 보다, 그러고 간 거예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죠. 전하는데요, 이 베드로가 명설교가 아닙니까?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설교하니까 5,000명이 회심한 명설교가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이제 그렇잖아요. 설교하는 분들도 탁 이렇게 막 해서 마음을 감동하고 막 설교를 해서 결론을 탁 내리고 펀치라인을 팍 한 후에 결심할 사람, 이제 믿을 사람은 손을 들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막 은혜를 받고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안수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막 은혜가 넘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고 막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 펀치라인이 나오기 전에 계획한 대로 은혜를 끼치기도 전에 성령이 막 임한 거예요.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고 막 방언으로 예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들이 매일 모여서 성령을 기다릴 때 성령이 불같은 혀로 임해가지고 모든 사도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사람들이 듣고, 야, 저 사람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로마 말로, 어떻게 저 터키 말로, 어떻게 영어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이렇게 놀랬던 똑같은 능력과 은혜가 고넬료 집안에 임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게 베드로가요,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명설교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막 시작하는데, 근데 막 느닷없이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셔가지고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고, 고셔를 먹어서도 아니고, 유대인이라서도 아니고, 설교를 잘해서도 아니고, 마음에 선한 결심을 해서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은혜를 사모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들을 때 믿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구나, 구원을 받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나누고 식탁을 나눴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방인하고 식탁을 나누게 된 거예요. 그 정도로 됐으면 흔들리지 않을 텐데, 이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온다니까 막 이방인하고 나눴던 식탁을 이렇게 막 벗어났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육신을 자랑하는 거, 뭔가 내가 행한 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이 습성이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뿌리 깊기도 하고요, 세상이 가르치는 건 다 그거예요. 한번 보여봐라. 남들하고 다른 게 뭐냐. 그걸 다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고. 그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교육받는 게 뭡니까? 공부 잘해라, 1등 해라, 착한 사람들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세상에서 사람답게 봐주는 것은, 세상 사람 사이에서 살만 나는 것은 그렇게 인정받고 내가 한 것을 보이고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이 전혀 혁명적인 새로운 삶의 방식,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만을 바라고 은혜만을 자랑하며 사는 것이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게 누구도 걷지 못할 길입니다. 베드로도 잠깐 삐끗했잖아요. 베드로도요, 아마 자기가 사도인데 이 유대인 사이에서 유대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혹시 유대인이 와서 이방인하고 이렇게 밥 먹는 거 보면 촥 자기 권위에 손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배경에는요, 유대인은 그래도 율법을 지켜서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래도 코셔도 먹고 할례도 율법도 지키는 사람이 조금 그래도 떳떳하고 우월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드러나니까 바울이 막 책망을 한 거죠. 네. 네. 바울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예, 우리는 다 은혜로 구원받은 걸 알아요. 근데 은근히 예수 오래 믿은 것을, 그래도 잘 믿는 교인인 것을, 믿음의 우등생 된 것을, 예, 세상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산 것을 은근히 자랑하고 은근히 인정받으려고 하고 은근히 든든하게 여긴 그런 건 없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많이 섬기는 게, 성경 많이 읽고 순종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자랑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자랑 삼으면 남이 별것 아닌 게 보여요. 남이 인정하지 않으면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우정도 어렵고요, 연합도 어려워져요. 사랑한다는 건 꿈에도 못 꿉니다. 은혜가 자랑일 때 사귈 수 있고, 은혜가 자랑일 때, 네, 은혜만 자랑일 때 남을 귀하게 여길 수 있고, 은혜가 자랑일 때 남 앞에서 떳떳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예. 우리 교회 좋은 교회죠. 예. 왜 좋은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예. 우리 좋은 교인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해서. 예. 은혜를 안다는 건 겸손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은혜로 귀하게 됐으니까 형제 자매가 왜 귀합니까? 마음이 맞아서 귀합니까? 착한 사람이라 귀합니까? 얼굴이 잘생겨서 귀합니까? 좋은 사람이라 귀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사랑입니다. 그게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잠깐 놓치고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멀리하니까 바울이 불같이 화를 낸 거죠. 사람에게 뭘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사람은요, 인정을 받아야 돼요. 사람은 알아주는 사람,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셨거든요.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 맡기셔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셨어요. 우리에게는 다 원래 하나님이 알아주신 그게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그 확신이 없어지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그 교통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확신이 없어지면 무언가 나를 알아줄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해요. 사람의 인정을 막 구하는 게 아니고 성공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뭐 좀 영적인 사람은 막 이렇게 진리를 막 얘기하는 거를 성경의 진리를 깨달은 것을 막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다 육체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정말 인정의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알아줘야 되는데 그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서로 알아주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뭘로 알아줄 거냐, 뭘로 인정을 받을 거냐, 내가 한 그런 행위나 공로나 육신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칭찬을 들으시면 제일 좋겠어요. 저도요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민영 목사 설교 잘한다, 이민영 목사 착하다 이민영 목사 그런 칭찬 들으면 좋아요. 여러분 막 은혜 받았다고 하면 저도 좋습니다. 그러면 더 은혜를 끼쳐야지. 그러고서 막 설교 준비 막 더 해요. 여러분 그거 쫓아가다 죽습니다. 죽어요. 에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 그거 인정받기를 참 저도 소원합니다. 요번에 이제 목사님들 가정하고 어디 좀 다녀왔어요. 이제 그래도 목사들이니까 놀기도 놀았지만 이제 뭐 얘기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모님들하고 다 같이 갔는데 사모님들이 되게 좋으셨대요. 목사들이야 뭐 사명을 받았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 막 앞으로 달려가지만 사모들은 그 뒤치다꺼리를 다 해야 되잖아요. 돈 못 벌면 돈도 벌어야 되죠. 피곤하면은 이렇게 막 아양도 부려야 되죠. 막 또 막 목사가 막 일 저지르면 뒤처리도 해야 되죠. 막 말 이렇게 하면은 그 마음도 다독여야 되죠. 얼마나 힘들어요. 자식도 키워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저희 집은 좀 안 그렇습니다. 저희 우리 워낙 우리 저 사모를 존중해 주시고 자기 일 하고 이런 거를 잘 이해해 주셔서 그렇게 뭐 그렇게 막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모님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막 서로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우리가 앉아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사모님 중에 한 분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들은 언제, 왜 목사가 됐습니까? 언제 목회하는 보람이 있고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질문을 한 의도인 즉슨 목사들은 좋다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하는지 좀 알고 싶다는 거죠. 그걸 좀 알아야 돕더라도 섬기더라도 좀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 다 이제 여러,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든 뭐 교인이 많이 모이고 성공하고 이런 거가 행복하거나 자랑이지는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그랬는데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조금씩 변화하고 건강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을 보면 참 보람이 있고 즐겁다, 행복하다 이렇게 참 은혜가 됐어요. 근데 다른 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행복하고 좋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틀림없는데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참 사람은 안 변하는 걸 알겠더라. 변한 줄 알았는데, 좀 이렇게 좀 그런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확 이렇게 무너지고 돌아서더라. 그럼 발 밑에 바위 반석이 확 꺼진 것 같고 가슴에 비수를 찔린 것 같지 그렇더라.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네가 좀 더 섬겨라. 네가 좀 더 사랑해라. 네가 좀 더 위에서 기도해라.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이 열매를 맺어서 기쁜 게 아니라 열매가 있든 없든 그 주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 아니겠어요? 그 마음을 주신다는 것, 그 하시는 일에 껴주신다는 것, 그것 하나가 진짜 힘이고 진짜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칭찬을, 무슨 인정을 듣고 싶으십니까? 혹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남이 알아주지 않는 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은혜가 부족함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만족합니다. 그러면 존귀합니다. 혹시 그렇게 막 상처받은 형제를 보십니까? 막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막 그렇게 했다고 막 서운해하고 상처받는 그런 형제를 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줄 줄로 알고 정말로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인정받게 합니다. 사람 앞에서도요. 그게 진짜로 인정받는 그런 길이에요.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 사람의 행위나 공로로 평가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알 때. 사실은요, 바울이 베드로에게 한 일도 그겁니다. 책망했지만, 너 왜 복음대로 못 사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베드로를 존귀하게 봤기 때문에 책망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나는 바른 진리를 가졌고 베드로 너는 그게 뭐냐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해서 책망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야, 너의 존귀함은 은혜에 있지 않느냐. 베드로야, 네가 하나님 앞에 살만하게 살 수 있는 거는 은혜에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귀한 것을 버리고 왜 사람의 인정을 구하니?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니? 이렇게 베드로를 존귀하게 보고 진짜 하나님 앞에 같이 산 사람으로 보고 그렇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책망할 수 있었고요. 사랑으로 책망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거를 상처로 받지 않고 막 기분이야 상했겠지요. 근데 척지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복음의 길, 은혜의 길, 믿음의 길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판단하고 사랑하고 때로는 가르치고 도전을 주고 책망할 때에도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게 뭐 인정받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고 살 만나게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혹 책망하고 도전하고 자극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의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서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예, 아까 그 사모님들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모님이요, 20년간 사모 노릇을 했는데 조심하며 살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산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 말씀이 딱 이루어져서 그전에는 조심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과정이 있었죠. 어려운 과정이 있었더라고요.
그 과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을 치료하셨고 그 목사님이 사모님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대요. 목사님의 사랑과 배려와 이해가 참고 기다려준 것이 그 사모님의 그 상처난 마음, 모진 마음을 이렇게 이겨서 사모 노릇하는 데에서 조심하며 사는 데에서 그런 속으로는 분노가 막 쌓이고 막 그런 억울하고 막 그런 거에서 진짜로 사랑하고 자유롭게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구만요. 뭐 복음의 진리 합당하게 사는 걸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요, 그거를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산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채울 때 바른 길을 걷는 것은요, 바른 길의 디렉션을 받아서 그 길을 열심히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찬송 성가대에 찬송 올려드린 것처럼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과 함께 갈 때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길을 걷는 것은요, 이걸 잘 깨달아서 정신 차리고 그래야 되죠. 그래야 됩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야 되지만 진짜 힘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훑고 지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각을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억울한 마음에 만족함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건강하게 하고 그럴 때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함께 예배드린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 자매 여러분의 삶과 심령과 모든 순간순간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물결과 같이, 강물과 같이, 햇빛과 같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시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든든하게 하고 만족하게 해서 서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바라고 믿으며 참아주고 인내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나누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살맛나게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주셨으니까 살맛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되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만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헛된 자랑으로 사람 앞에 보여지는 것으로 내가 행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비하면 장난감과 같은 것을 붙잡고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 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